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죠.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10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10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나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온전히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한 주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 한 주의 삶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의 상황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난 주님 오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특별히 1절 오늘 시작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제자 둘에게 따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여러분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리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해당 명령의 기록은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님이 타실 그 어린 나귀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우선 마태복음 21장 2절과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절의 그 기록을 보시면 그저 나귀 새끼 혹은 어린 나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9장 30절의 기록을 보시면은요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인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설명이 덧붙여진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명에 그 사역의 순결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 십자가 사명은요 오직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당신의 사역에 이 순결함을 확증하시고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긴 나귀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구약적 전통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무엇인가 바쳐지려거든 세속적인 일에는 사용되어지지 않은 것이라야만 우리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등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바쳐질 것은 세속적인 일에 먼저 쓰인 것은 쓰일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죽음으로 그 생명을 바치셔야 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그 나귀도요, 마땅히 순결한 것이 되어져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외에도요, 주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곧 겸손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크고 유명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을 타는 것이 맞습니다. 몸집 자체가 크고 높은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입성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귀는 작은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어린 나귀라 하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서는 어떠한 위엄과 권위 세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겸손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고요,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통해 우린 예수님의 순결함 그리고 겸손함까지도 그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계획은 순전히 당시 예수님만의 생각과 계획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일, 사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 모습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예언된 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당신이 죽으실 자리로 나아가심에 대하여서는 이미 구약 성경이 예표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가 직접 이미 보고 말한 듯까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입성, 환영하는 사람들의 찬양, 예수님이 어린 나귀에 타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표하도록 그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구약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는 세상에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전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31절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내게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오늘 당신의 예루살렘 이 입성이 구약 예언 말씀의 성취가 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예루살렘 입성뿐이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부터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 모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심도, 가룟유다에게 발려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일까지도,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생애와 사역은 이미 말씀으로 예표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으로, 당신의 삶으로 철저히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내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성취를 삶에서 이루어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지, 누구에게 보냄받은 인생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그 두 제자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은 이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자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세한 이 말씀을 이들이 잘 듣고요,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건너편 그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다. 이 두 제자가 주님의 명령대로 건너편 마을에 갔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로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묶여있던 나귀를 풉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그 어린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끌고 가는지를 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내 것도 아닌 그 나귀를 풀고 있는 순간,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두 제자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제자가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3절에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대답했다고 6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부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그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가 모두의 그 삶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내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의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이들은 사실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허나 주의 말씀 잘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했고요, 더 나아가 주의 사명과 함께 동참하기까지 합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해야 주의 칭찬 받으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남편들에게 세상 제일 어려운 질문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아내가 여보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아내의 변화 찾아낼 수 없는 것, 여러분 당황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다행히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제가 덜 당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라고 하는 질문 남편들이 제일 많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아내가 사오라는 것 잘못 사왔을 때입니다. 분명히 아내는 마요네즈 사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케찹을 사가고, 두부 사오라는데 계란 사가면 당신은 도대체 내 말을 어디로 듣길래 이렇게 다른 걸 사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주 듣지는 않으나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저도 남편이지만 중요하게 듣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사오면 되지 라고 하면, 근데 가서는 마땅히 그거를 고민도, 그러면 차라리 전화라도 해보면 될 텐데 내 것으로 기억하고 그대로 사와 일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잘 듣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말씀의 성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식대로 믿고 내 맘대로 듣고 내 맘대로 기억하면은요 말씀의 성취 절대로 내 삶 가운데에 볼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행할 때에 주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것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영적인 거인들이나 혹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제자라 말합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해서 그대로 행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여지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 여러분 당신에게 모든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마땅히 지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그 과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으로만, 많이 아는 것으로만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비로소 믿음은 성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말씀 성취의 도구로 철저하게 그렇게 사용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 말씀 하나하나 삶에서 성취해가며 믿음의 성장 이루어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성경 1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본문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님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호산나를요 기쁨의 단어로 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하나님께 아주 도움을 요청하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표현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찬양과 기쁨과 그러한 환호의 표현으로 그러한 뜻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졌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의 그 기저에는요 바닥에는요 자기 소망을 담은 아주 간절한 호소입니다. 자기 소망을 담은 호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성 사람들 또 무엇이라 찬양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이제 다윗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쁘고 환영하는 그러한 광경이 아니라요 이 모든 환영의 외침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리며 환영하며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아주 간절한 호소와도 같은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보면 이들의 환영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여러분 주님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들 모두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오신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해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 입성 때 주님의 또 다른 행적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 예루살렘 보고 주님 우십니다. 주님 이날 왜 우셨을까요? 감격해서 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셨을까요? 그들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자기 소망에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된 진정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환영한 대부분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습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있는 아주 강한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앞제 처부수고요 다윗의 시대를 다시금 일으킬 자 이러한 모습을 이날의 군중들이 주님께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그들의 바람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미에는 아주 상당한 거리차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당신께서 오심을 진정한 의미를 저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42절에 그리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러한 것이 저들 눈에 지금 숨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 이들 몰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기대한 메시아, 내가 기대한 예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다. 자기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게 되자 이들은 여지없이 폭도로 돌변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 분명하게 알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이 답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고 아주 긴 시간을 통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오직 나만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과 주님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내 바람대로 주님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바람대로 내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오신 주님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주를 향한 깊어진 믿음 소유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에게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 그 의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들 내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꿇고 예배하며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으로 예배하며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아 영원한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불러 하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이유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믿음에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신 이유 분명히 알고 믿으며 내 바람대로의 예수님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